행복한 하루 My friend
내가
My friend
정말
함께 할 수 있어 빛나는 하루 당신의 삶을 영원히 사랑으로 감싸줄게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빨리 걸으려 하다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길가의 작은 꽃들도 창밖의 별빛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조용히 속삭이시는 음성도 말이죠.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를 내는 것보다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깊이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더 또렷이 느낄 수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요 오늘 5월 21일 김대일의 비타임 출발할게요. 네, 오늘 해피타임 첫 곡은 최이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네로 시작합니다.
있어
최희연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걷는 속도 그리고 살아가는 속도,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속도, 우리는 늘 빨리빨리를 외치죠. 좀 빨리 좀 해줘.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좀 걷자. 빨리빨리 우리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사용되어질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를 외치다 보면 물론 어떠한 일들을 빨리 처리하고 다음 일들을 더 많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 빨리빨리로 인해서 놓쳐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서 삶 가운데 이 빨리빨리를 외치다가 사랑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것들, 또 누군가를 위로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멋진 풍경들도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늘 차로 다니던 길들을 걸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갔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걷다 보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어? 이 길에 이런 게 있었어? 할 수 있는 자세한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천천히 걸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유익, 그리고 천천히를 외치며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보여지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요. 우리 주변을 좀 더 둘러볼 줄 아는 여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좀 더 생겨나기를 바래 봅니다.
난 오늘도 힘겨워 했니 남들과 비교하며 기어갈 거야 꿈을 꿈을 느리게 오늘도 내일도 난 천천히 또 느리게 오늘도 내일도 난 천천히 느려도 괜찮아 느려도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아 난 오늘도 투덜거렸니 누군갈 미워했니 난 그래도 사랑할 거야 사랑을 노래할게 오늘도 내일도 난 천천히
내려도 괜찮아
분홍달팽이 느려도 괜찮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분홍달팽이는 저희 해피타임에 함께했던 우리 하늘씨가 속한 팀이죠. 하늘씨의 노래로 듣고 왔는데요. 우리 하늘씨는 지금 육아와 또 둘째를 임신해서 또 출산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김대래 피타임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세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이 만나는 이 시간 하루를 평안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좀 습한 가운데 하루를 사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아, 이제 진짜 선풍기를 틀어야 되나 보다,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날씨가 조금씩 조금씩 더워지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자, 이런 가운데 또 열심히 또 사역을 준비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속한 여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맡은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모두에게 오늘 이 방송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위로가 되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은 한 시간이지만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한 시간 보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김대래 피타임 어떻게 꾸며갈지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한 달에 한 권 귀한 책을 선정해서 책 속에 담긴 보물 같은 이야기를 제가 직접 읽어드리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자, 우리 5월의 책,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 함께 또 보고 있죠. 이 책 오늘 또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또 믿음과 은혜를 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신청곡 사연들도 소개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듣고 싶으신 찬양, 나누고 싶은 사연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오늘 이 방송에 소개해드리고 또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무리는 끝내주는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짧은 한 시간이지만 끝까지 같이 가기를 바라면서 저는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고요. 책 읽어주는 밤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살아내려고 애써 봤지만 이겨내려고 힘써봤지만 나는 알았네 주 없이 할 수 없단 걸 이제 바라네 기도하네 주님만 의존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의지 모두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돌봄 안에 저는 의존합니다 온전하려고 힘써봤지만 나는 알았네 주 없이 할 수 없단 걸 이제 바라네 기도하네 주님만 의존합니다
마음은 의존합니다. 주님만 의존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의지 모두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예수님 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는 의존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저는 의존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라디오 방송국이 있지만 미국의 한 라디오 채널에서는 상업 광고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감미롭고 격조 있는 선율의 클래식이 24시간 동안 그치지 않고 흘러나오는데요. 물론 라디오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했고 방송국 측에서는 상업 광고를 통해 이 모자란 것을 채우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 사이에 이 광고가 나오는 것을 들은 방송 청취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후원금을 모집하여 음악이 그치지 않게 했다라고 하네요. 와우 CCM도 24시간 찬양이 그치지 않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와우 CCM을 아껴주시는 애청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와우 CCM의 500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찬양을 흘러가게 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와우 CCM 홈페이지 wowccm.net에 들어오시면 정기 후원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혹은 02-6497-2969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찬양이 흐르는 와우 CCM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친구야, 너를 만나 못다
매달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나누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시간입니다. 어린이날도 지나고 어버이날도 지났습니다. 가족들이랑 나들이 다녀오셨나요? 나들이를 못 가자면 함께 맛있는 식사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밤에서도 믿음의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유기성 목사님의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함께 보실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뿐 아니라 가정도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의 형편은 참 어렵습니다. 가정이 마치 감옥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엇은 인간에게는 다섯 가지 감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사랑의 감옥, 근심의 감옥, 향수의 감옥, 선망의 감옥, 증오의 감옥입니다. 그러고 보니 때때로 가정이 감옥 같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삶의 모든 감옥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라 달려와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한 간수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를 사도 바울이 붙잡았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도행전 16장 28절. 간수장은 죄수들이 다 있는 모습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구원을 갈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고 바울이 여기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도 구원을 받습니다. 혹자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가족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 그토록 기도했는데 라고 생각하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족들도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될 것이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는 참 복잡합니다. 아마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답은 놀랍게도 하나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답은 놀랍게도 하나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부인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집안이라 핍박이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특별히 남편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교회 갔다 오기만 하면 그날은 난리가 났습니다. 견디다 못해 결국은 집을 나와 삼각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월의 추운 날씨에 아무런 채비 없이 무작정 기도원에 올라간 그녀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러고는 한 주간 집회에 참석했는데 금요일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오셨는데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나가려면 아예 나가지 왜 돌아왔어 하며 핀잔하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는 말했습니다. 여보, 나를 구박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내가 기도원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만 이 좋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남편은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몇 주 동안 정말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어느 주일 갑자기 남편이 외투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라고 보는 아내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교회 갈 거야. 그렇게 해서 남편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이한수 교수입니다. 한 사람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지금 기도원에 가셔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진정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 가정이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병든 가정,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 모인 우리 가정이 천국 같지 않으니까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좋은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모인 집회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청년들 중 63%가 부모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가정이나 결혼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30년 전에 처음 목회하면서 가정사역을 시작할 때는 서점에 가정이나 결혼에 관한 책이 몇 권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책이 너무 많아서 어떤 책을 살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정사역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성도들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도 예수님을 믿지만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정을 꾸렸는데도 가정이 병들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지는 직장 생활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가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가정에 대해 가지는 마음가짐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아마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하듯 상사나 동료에게 한다면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가족들에게 소홀합니다. 열심히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어린 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더러 기도하라고 했더니 아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들에게 전혀 시간을 내어주지 못할 정도였다면 가정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가정이 병듭니다.
시작하시니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네, 오늘 책 읽어주는 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가정 밖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지만 정작 우리 가족한테는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가족들에게, 가정에 불성실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요.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에게 더 따뜻한 그런 존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짐 해보게 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세 번째 또 이야기로 함께 할 텐데 그 세 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슬픔 주께 드리 주소서 모든 슬픔 아픔 연약함 고치소서 치유하소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고치소서 치유하소서 오
이 곡을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라엘의 고쳐주소서 듣고 왔습니다. 요즘 그 사랑이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랑장에 보면 7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딱 내립니다. 근데 그 정의에서 처음과 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것 비슷한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고요. 하나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 우리의 마음만 오래 참는 것, 우리의 육체만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같이 오래 참아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몸도 마음도 다 참고 견디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날마다 커져가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울싱어즈의 완전한 사랑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김대일 해피타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무리는 끝내주는 이야기로 함께 할게요. 끝내주는 이야기.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3만 명이었고 연합군의 숫자는 메뚜기처럼 그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군사가 많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쩐 일인지 기드온에게 3만 명도 많다며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팔과 항아리를 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전술 전략이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과 함께 한밤중 기습 공격이 시작됐고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들은 서로 죽이며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결국 미디안의 두 왕은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드온의 300명만 전쟁에 나간 것과 칼이 아닌 나팔과 항아리를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창과 칼을 내려놓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은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의 수를 300명으로 정한 것도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만약 3만 2천명으로 싸워 미디안에 이기면 틀림없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때때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전쟁에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승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은 일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는 한계가 있고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전술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김대래 해피타임 여기까지입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금요일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저는 김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분 전보다 더 행복한 시간 되세요.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의 꾼이라 격려하시네. 나를